아버지의 망령. 하루의 샘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샘은 새해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 샘이라 함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헤아린다는 뜻도 있겠고 이미 이룩한 일을 헤아린다는 뜻도 있다. 계획이 훌륭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훌륭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결과가 좋으려면 불갑을 계획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이함에 앞으로의 1년 계획을 잘 세워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묘한 존재다. 잠시도 쉼 없이 줄곧 계속되는 시간을 토막을 내어서 하루다, 한 달이다, 1년이다 이렇게 따진다. 섣달 금음날과 새해 새 아침 사이에 우주가 크게 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섣달 금음날 아침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새해 아침이 되게 마련이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는 1년 중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누구라도 1년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지난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해 본다. 선인이라도 그렇고 악인이라도 그렇다. 지난해는 그러저러했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1년은 과연 행복할까? 또는 건강할까? 병이나 나지 않을까? 또는 성공할까? 실패할까? 또는 기쁨의 해가 될까?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 어버이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까? 훌륭한 사람이 될까?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말까? 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어머니의 애간장을 태우는 놈이 될까? 또는 성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될까? 악인이 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될까?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즉 부모로서는 자기들이 힘이 자라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착한 아이가 되도록 힘쓴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비롯한 어버이의 걱정은 그 어버이가 죽음에 이를 때 절정에 달한다. 자식들 걱정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는 것은 이 까닭이다. 자식은 이를테면 어버이의 연장이다. 어버이의 생명을 이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어버이들은 생전에 실현하지 못했던 이상을 자녀들이 실현시켜주기를 바란다.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된 부모는 자식만큼은 힘껏, 맘껏, 끝까지 공부시키려 한다. 세계적 인물이 되기를 바랐지만 되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이 대신 이러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부모가 불행히 악에 파묻혀 살아왔다면 자녀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또 할 수 있다면 부모의 죄를 속죄하는 삶을 살기를 은근히라도 바란다. 아비가 도둑이라도 자식들은 도둑이 되지 말라고 타이르고 꾸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임종하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했다. 우리 밭 가운데 어디에 내가 금덩이를 파묻어 두었으니 너희가 합심해서 그것을 캐내어 잘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숨을 거두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니만큼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밭을 몽땅 뒤집어 엎었다. 구석구석 샅샅이 파헤쳤다. 그러나 금덩어리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막내 아들이 불평을 했다. 늙으신 아버지가 망령을 부리고 돌아가셨다고 투덜거렸다. 다른 아들들도 모두 아버지의 망령이라는 사실에 동감이었다. 가을이 되었다. 그 밭에서는 일찍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만큼의 큰 수확이 났다. 금덩이를 찾겠다고 밭을 파헤친 덕분에 밭을 골고루 깊이 간 셈이 되어 큰 수확을 거둔 것이었다. 이에 아들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 맏아들이 아들들을 대표해서 말했다. 아버님이 망령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망령이었다. 땅을 파헤치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망령을 의심 없이 믿었고 또 믿은 바를 철저히 실천에 옮겼던 까닭에 아버지의 망령대로 금덩이를 찾아 얻은 것이다. 땅 속에서가 아니라 땅 위에서 금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어지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망령도 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어쩌다가 그 근처에서 기어다니던 벌레를 밟아 죽였다. 미물이라도 하여간 산 것을 이유 없이 죽였기에 좀 마음이 걸려서 잠시 들여다보고 있는 참에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발을 멈추었다. 사연을 듣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젊은 친구, 이 벌레가 측은하오. 이 벌레를 되살릴 길이 있는데 내 말 좀 듣겠소 했다. 노인이니까 무슨 좋은 수를 아는 모양이라 여기고 귀를 기울였다. 우선 그대가 먼저 이 벌레가 되어야 하오. 그러고 나서 그대가 죽어 그 피를 짜서 그릇에다 담고 그 피 속에 이 벌레를 담그시오. 그러면 이 벌레가 되살아나리다. 노인의 말이었다. 젊은이는 망령도 분수가 있지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론 생각했다. 그래, 내가 벌레가 되어 내 생명을 버려서까지 이 벌레를 되살려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따위 벌레가 되살거나 말거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이 벌레가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정갈이라면 어떨까.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찜 찾아내란다는 정도가 아니라 되살려준 데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되살려준 사람에게 덤벼들어 물어뜯기만 하는 정갈이라면 어떨까.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이 전갈을 구해줄 이유도 없겠거니와 또 구해준 데짜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 젊은이가 이 배은 망덕하는 전갈을 되살려 주었다면 어떻다고 말해야 할까? 이 벌레에 지혜가 있다면, 조그만큼이라도 분별이 있다면 이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자 하겠는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의 10000번, 죽을지언정 그 은혜를 절대로 잠시도 잊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다. 하느님이 이 하찮은 하나의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죽어 그 피로써 우리 인류를 되살려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지 않은가. 이 몸이 다하여 없어지도록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분을 오히려 골백번이나 죽이려 했던가 말이다. 만일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도 죽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대죄를 범할 때마다 황송망극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우리 몸을 하느님과 비긴다면 사람과 전갈을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다. 사람과 전갈은 같은 피조물이다.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사람이 전갈이 아니라 한 포기의 풀 또는 생명이 없는 모래 한 알이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전갈, 풀, 모래. 이것들은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들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우연유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들이다.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물질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공통점이 없다. 하느님은 창조주시오. 아니 계실 수 없는 필연유이시오. 물질에 매여 있지 않는 신령한 분이시다.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한 무량하고 영원한 분이시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실로 무한하고 무한한 간격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있는 분이시다. 피조물들은 있게 된 것들이다. 사람이 전갈이 된다는 것은 하나에 있게 된 것이 다른 하나에 있게 된 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있는 분이 하나에 있게 된 것이 되셨다는 말이다. 실상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 되살아나 천당에 가건 죄악 중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건 하느님께서 안타까우실 까닭이 없으시다. 하느님은 그 자체로 무한한 선이시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 따위 인간이 어떻게 되건 말건 하느님은 무한히 행복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느님이 비천하고 비천한 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나머지 도무지 당치도 않게 스스로 하나의 인간이 되셨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최상의 주인께서 천하디 천한 종이 되셨다. 괴로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 그 지극히 거룩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몽땅 쏟아 우리를 되살려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기절할 일이다. 망령 망령해도 이런 망령이 또 어디 있으랴. 주여 망령이로소이다. 망령이로소이다. 망령의 망령이로소이다. 온몸의 모든 땀구멍에서 눈물이 치솟아 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까닭에 토마스 성인은 천주 강생의 현의를 일컬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기적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의 살을 입으시고 세상에 태어나셨음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토마스 성인은 신학대전 제3권 제1문제 제1논설에서 이 점을 속 시원하게 풀이하여 놓으셨다. 하느님께서 살을 입으신 현실로 인하여 오히려 하느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와 권능이 드러남을 의심할 수 없도록 또박또박 풀이하셨다. 이제 신학적인 풀이는 제쳐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면 망령이라고 해두자. 언뜻 보기에 깨닫기 어려운 뜻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사랑의 망령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느님께서도 그분의 사랑을 극도로 드러내신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예수께서 하느님이심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인즉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음이 진리인 것이다. 사람의 조그마한 머리로 깨닫거나 말거나 하느님의 진리는 의심될 여지가 없는 진리인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은 오로지 우리한테서 사랑을 받고자 하신 까닭이다. 누구라도 이 일을 조금이라도 명심한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부러는 감히 범하지 못하리라. 아니, 보잘것없는 사랑이나마 제 사랑을 드러내고자 전심전력을 기울이리라. 이제 기쁜 성탄을 경축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흥겨운 크리스마스의 한 주일을 보낸 지금은 이 사랑의 망령을 의심 없이 믿고 또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야 될 새해의 새 아침이다. 비록 어제까지는 전갈의 행세를 해왔더라도 이 순간부터는 사람다운 사람 노릇을 하기로 새 출발을 하자. 그런데 결심을 수천 번 했는데도 별 효험이 없더라는 말을 흔히들 한다. 따라서 그 결심이 어떠한 결심이었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물을 앞에 두어둔 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되풀이한 데짜 소용없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늘 궐하는 사람이면 그저 맹탕으로 기도를 궐하지 말자고 결심하여 효과가 난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왜 궐하게 되는지 그 바탕을 캐내야 한다. 날마다 술친구와 어울려 밤늦게 돌아오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타이르고 싶다. 밤늦게까지 날마다 술을 마셔야 될 이유를 밝혀야 한다. 친구 때문이라면 왜 그런 친구와 어울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한다. 물은 모나거나 둥근 그릇을 따르고 사람은 착하거나 악한 친구를 따른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자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도 있다. 나쁜 습관에 젖은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는 한 덕행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토요일 오후부터 하이킹을 간다거나 일요일 첫 새벽부터 수영하러 간다거나 친구 따라 낚시나 사냥을 가는 사람이면 주일 미사 참례를 권하지 않을 대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두어야 한다. 말인즉은 친구의 청을 사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서로가 친구라면 그 친구에게 끌려만 다녀야 하는가? 차라리 그 친구까지 성당에 데리고 와 미사 참례하고 난 다음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서로 떳떳하지 않은가?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자그마치 168시간인데 주일 미사 참례하는 한 시간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이가 너무나 많다. 주일 미사 참례는 중대한 의무다. 이를 권하자면 그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중대한 이유를 찾자면 적어도 169시간이 필요하리라. 한 주일 내내 북새질하다가 하루 편히 즐기자는데 무슨 잔소리냐. 저는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의 망령을 명심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의 망령을 결코 투덜거리지 않으리라. 새해 아침, 새 출발의 새 아침이다. 1963년 1월